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운 얼굴이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하이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1월부터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5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가 끝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그동안 공부한 거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세요 하면 어떻게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저도 들으면 듣고 돌아서면은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희가 간단하게 그동안 배운 요점을 짚어보겠는데요. 요한이 왜 요한일서를 썼나?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믿는 자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저희들이 그동안 공부해서 알지만 너희들이 알 수 있는 증거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저희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테스트하였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고 당신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알고 있는 죄는 성경적인가? 그것을 테스트를 했죠. 2장에서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에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도덕적인 순수성을 시험했죠.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이 서신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것은 사실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의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시험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들의 믿음입니다. 방금 저희들이 찬양했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그것을 오늘 테스트하겠습니다. 오늘 5장을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공부하겠는데요. 첫째는 이기는 자의 특성을 1절부터 5절까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6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을 13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이기는 자의 특성.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데 많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많이 있는데요.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정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이기는 자입니다. 신자들을 승리자, 정복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쓰인 동사는 니카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이키예요. 나이키가 이 니카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페셔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나이키를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신고 승리자라는 것을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 때문에 그 나이키를 다들 그렇게 좋아하고 다들 신으려고 하는데요. 이 니카오가 4절에서 두 번이 나오고 5절에 한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 이기다, 이기는이라는 단어가 28번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24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을 계시록에서 사용을 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니카오를 사용하셔서 사탄의 세계 체제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이라 여기에 쓰인 넉넉하다는 말은 풍부하다 뭐 그런 말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정복한다.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한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패배 완전히 배스켓볼로 따지자면은 뭐 0대 40 그 정도로 막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하는 게 아니고 완전 승리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정복당할 수 없으므로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그 어떤 것도 장래의 어떤 것도 권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입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의 패배는 확실합니다. 그의 데스티니는 벌써 결정이 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신자들은 사탄의 계략을 경계하고 그에게 계략을 이용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써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극복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죽음을 극복했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죄 짓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죄 짓는 자들은 죽음을 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냥 피지컬 죽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고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구절에서 세 번이나 언급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무적의 승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이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힘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전투에서 패배하죠. 우리가 항상 이깁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항상 이겨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패배합니다. 그들은 사탄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굴복하여서 죄에 빠지죠. 하지만 신자들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1절에서 5절 사이에 승리자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특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이기는 자의 특성을 이렇게 하나씩 짚어볼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구원하는 믿음? 믿음이면 믿음이지 무슨 구원하는 믿음은 또 뭐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라고 1절에 시작하죠. 그러면 구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수단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신뢰가 포함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누구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지금도 하고 계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믿으려면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아야지 따를 수 있고 알아야 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믿는다는 현재 믿음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집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손 들으세요. 그래서 손 들고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믿었는데요, 제가? 지금 믿고 계세요? 현재 믿고 계세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지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희가 2장 공부할 때 이것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제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이시다. 그게 예수님의 타이틀이십니다. 믿는 이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기름 부으신 자이십니다. 그러면 1절에 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고 is born of God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거듭남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어 동사의 이 시제는 지속적인 믿음이 거듭남의 결과이며 따라서 거듭남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것은 이기는 자의 두 번째 특성이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료 신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계명을 지키라가 나오죠. 순종은 이기는 자의 세 번째 특성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말도 끊임없이 순종하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순종했는데요. 몇 번 순종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도 순종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랑하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참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일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들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와서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무겁지 않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팔복을 공부했죠? 우리가 자세하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식일날, 우리가 그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정말로 모든 일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 같아요.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식일에 고치셔서 또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내 일을 하냐. 그 다음에 또 안식일에 제자들과 먹으시고 왜 안식일에 먹냐고, 왜 일을 하냐고. 그런 무거운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로마서 6장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어떤 일이 짐이 될까요? 그게 무거울까요? 그렇지 않죠. 요한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자녀도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정의했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순종은 믿음과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순종은 믿음과 여러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사랑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과 사랑을 낳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는 조금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순종하기 힘든 계명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키지 않거나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어려운 계명인데도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해를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제가 말한 순종은 믿음과 사랑을 낳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그냥 순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기 힘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아 근데 그러면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거는 그 죄 아니에요? 왜 근데 억지로 왜 제가 왜 순종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니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이 컵을 내게서 리무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 저 이 말씀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웃, 원수,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순종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4절에 따르면 하나님께로서 난 결과는 세상을 이긴다고 하십니다. 이긴다는 좀 전에 또 제가 말씀드렸죠. 정복하다, 승리를 거두다, 압도적인 성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다 볼 수 있어요. 승리하면 다 알잖아요. 누가 승리했는지.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이겼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템테이션, 유혹을 물리쳤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자들은 또 무엇을 극복합니까? 4절과 5절에 세상을 극복한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요한일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도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여기서 이 저희는 세상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오래 믿은 사람입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까? 요한은 여기에 이기는 자가 누군지 분명히 얘기를 하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이기는 자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셔서 제가 이것을 다는 고투로 하지 않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죠. 보상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고 이기는 자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신자들이 유혹이나 실패 또는 슬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도 슬퍼합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기쁘게 살아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는데요. 증언하다, 여러분들 증언하다는 witness를 다 알죠. 이 단어의 어근은 마르투스인데 마르투스는 신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175회 정도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무언가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 증언한다는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법적 배경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직접 얻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마르투스는 영어 단어 순교자의 어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martyr, 순교자라는 이 말이 이 마르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서 피는 십자가를 가리키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는 주님의 지상사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1서 1장에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하였죠. 그러나 9절에 그리스도에 관해 다른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사람들의 증거보다 더욱 큽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죠. 이 증인은 신명기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증인이 확증되려면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오는 증인이 셋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과 피와 영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피입니다.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셨고 생명을 피로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피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증거하는 세 가지 증거 곧 성령과 물과 피가 완벽하게 일치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임을 증명합니다. 훨씬 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증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목적이 나오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영원한 삶의 본질은 믿는 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삶의 본질은, 영생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축복받는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렇게 영생을 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10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 즉 그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겼다고 하였나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죠.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무엇을 목격했다거나 무엇을 들었다거나 무슨 증거가 있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판사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 witness를 하기 전에 뭐 합니까? 선서를 하죠. I'll tell the truth, but nothing but the truth. 내가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증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 보고 당신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듣고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영원한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 구절을 마무리하죠. 아들을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Life in Christ. 영생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죠.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리스도로 인한 확신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생각할 때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날 때, 지금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편지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너희들이 이런 확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그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있으라. 뭐를? 너희들의 구원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확신할 수 있는 다섯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것은 영생,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 신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죠. 여기에 쓰여진 페레시아, 신뢰라는 문자는 언론의 자유, 그것을 의미한대요. 또 담대함, 아니면 마음을 터놓고, 마음을 열고 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죠. 우리 아버지인데 자유롭게 마음을 터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글쎄 이거를 들어주실까? 이거를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얻어 때를 따라 돕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께 애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예스라고 대답하시지 않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건 무엇이냐면은 요한이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윗하고 의심하고 기도하면 뭐라고요?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받을 생각을 하지 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확신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랭크 책을 주신 거나 똑같아요. 거기다 써. 얼마 필요해? 글쎄 이거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될래나? 그냥 뭐 조금만.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지시고 움직이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많은 때 소심하게 기도합니다. 소심하게. 글쎄 이거를 기도해도 될래나? 하나님이 들어주실래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너무 작은 건데 이 작은 건 그냥 내가 하지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거를 하나님한테 내가 꼭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보션이 읽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보면 정말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한테 우리는 여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충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클리어하게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마세요.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신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의인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겸손한 복종의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지?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 믿는 자의 죄를 포함한 모든 죄는 하나님께 똑같이 심각하죠. 어떤 죄가 더 크고 어떤 죄가 작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떤 죄든지. 그러나 믿는 자의 죄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는 믿지 않는 자의 행동으로 경건한 슬픔이 없이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6절과 17절을 볼 때 그 두 구절만 보면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그 전에 하신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기도해 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형제의 죄를 보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죄도 기도하지만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믿음을 거부하는 죄가 있겠죠. 여기서 사망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정확한 건 뭐냐면은 요한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편지를 받는 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나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간 자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다. 우리와 교제가 없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났다는 걸 알지만은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죠? 사도행전에. 그들은 성령님을 속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즉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죄가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 저희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범죄하는 형제를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죄와 싸우는 친구들의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함께 구주를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세 번째 확신은 죄에 대한 승리인데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할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해를 끼치기 위해서 잡아채다, 스내치하다. 그래서 그 스내치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그 예수님께서 그 누구도 나의 양을 스내치, 잡아채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우리가 알지만, 욥을 통해서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나그네이고 행인입니다. 필그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은 정치, 경제, 교육, 오락, 그리고 모든 종교가 악한 자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장 1절에서 4절에 생명의 말씀이 오심으로 라고 서신을 시작했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해력을 주셔서 우리가 참되신 그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신 그분과 인격적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21절은 이제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하였는데요. 2장에 등장한 거짓 교사들이 있죠.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아마 거짓 선생들과 거짓 믿음과 거짓 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멀리하라.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아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는 요한의 결론적 경고는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말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죠.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 우상을 더 높게 놓기 때문이죠.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모두 마음의 우상인데요.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높은 것,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하나님 안에 두셨습니다. 어둠 안에서 있었던 우리를 빛 안으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아들 안에 두셨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본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부름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권면하죠. 초기 교회의 요한의 독자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을 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짓 때문에 진리와 현실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2장 공부할 때 진짜로 공부했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됩니다. 진리는 빛과 믿음과 사랑과 영생으로 특정 지어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을 위해 이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은 요한 1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시고 그분께 확신을 가지고 매달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요한일서 공부를 통하여서 저의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와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저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저희를 속량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신자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며 믿는 자로서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리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이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